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자유해방패 연습이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오늘 한국군은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이번 연합연습에는 대규모 실기동 훈련도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두 나라는 2018년을 끝으로 전국급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했지만 작년 하반기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번 연습을 계기로 전국급 실기동 훈련을 되살렸습니다. 미한은 이번 연습 기간 쌍용 연합 상륙 훈련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인 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 미사일 경보 훈련도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이뤄지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온 나라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 제8차 대회와 당 중앙전원회의가 제시한 결정 관철에 총매진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적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북한이 실천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와 관련된 사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며 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이달 말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 세션을 주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이번 3월 그리고 향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아가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등과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 자금 줄이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파산하면서 각국 금융계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은 지난 10일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SVB는 미국 16위 은행으로 총 자산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약 2천억 달러였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SVB의 고객들은 당분간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 이내의 금액만을 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만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파장도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번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제 수호이 35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를 인용해 수호이 35 전투기는 기술적으로 이란이 수용 가능하고 이란은 구매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에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 측도 방송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압박에 맞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 남북부 지역은 새벽까지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 뉴스 함지아입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한이 9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3, 4월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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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맞이할 것이라며 국빈 만찬이 포함되는 이번 방문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두 번째 국빈 초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가 미한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그 미한 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한 동맹 70주년을 올해 맞은 그 측면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아시는 대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그 동맹 관계가 이제 70주년을 맞은 시점에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굳건한 양자 간의 안보 협력 관계를 과시하고 또 한층 더 강화한다. 이런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미 두 나라가 공언한 대로 미한 관계를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서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이번 방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주목할 것은 이 한국이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걸림돌이었던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뒤이어서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 그리고 미국 방문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행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가 이 북한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중국을 견제 봉쇄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이 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잖아도 중국은 이미 한국이 미국에 점점 더 본격적으로 기울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 정세라는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이른바 남방삼각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른바 북방삼각구도가 더욱더 견고하고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의 위기 상황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시훈 기자가 이번 방문의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 기자가 그러면 이번 방미가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미는 이제 4월 26일 날그 워싱턴에 와서 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또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다. 이 정도만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아직 구체적인 세부 일정 이런 것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국빈 방문 일정 또 여러 관례를 보면 아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마 그 일정에 따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하루 전이죠. 그러니까 4월 26일 날, 워싱턴에 도착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영빈관인 아마 블레어 하우스에 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6일 날 오전 중에, 백악관에 가서 환영식에 참석을 합니다. 대개 이제 대통령의 방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인 방문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 그 방미는 그 중에서도 격이 가장 높은 국빈 방문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그 경내에서 그 환영식이 열리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21발의 그 예포가 발사되고 의장대 사열 또 환영사 이런 것이 있는 그 환영식이 열립니다. 이어서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저녁에는 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국과 미국의 국빈 만찬이 열리고요. 다음 날인 27일에는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의회 연설이 관심사인데요. 과거에는 그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 가서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할지 이것은 관심사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가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인데요. 다른 일정 예를 들면은 펜타곤에 갈지 또 요번에 경제적인 현안 이런 것이 많은데 상무부 쪽하고 어떻게 좀그 일정을 잡을지 이런 것도 관심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면 미국 내 많은 한인 교포들과의 면담 이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물론이고 뉴욕 또는 LA, 텍사스 이런 쪽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문제가 당연히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확장 억제가 핵심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10일이었죠. 한국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인관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핵 기획과 실행 체계를 확립해서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비친 셈인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해서 그 한국 내 일각에서 이제 의구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라도 이 확장 억제 강화에 더욱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사실 이번 윤 대통령 방미에서는 경제 현안도 굉장히 큰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밝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 관련 입법이죠. 그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들이 지금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협의체죠. 쿼드, 이 쿼드에 한국이 실무그룹에서 참여하는 문제가 그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네, 논의될 공산이 큽니다. 이번 윤 대통령 방문에는 미한 간의 안보 협력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일본 간의 이제 안보 협력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그것은 뭐그 배경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65발 이상의 그 미사일을 주로 동해로 쐈기 때문에요. 한국도 저 위협을 느끼고, 일본도 지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11월부터 뭐 이것은 한미일 정상 간에 이제 합의가 된 사항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한일 간에 미사일 실시간 경보 훈련을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합의가 됐고, 아마 실무간에 이것이 아마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보 훈련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해에서 가령 잠수함 훈련을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이 같이 하는 이 부분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사일 경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을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막는 이런 훈련도 해야 된다. 그래서 방공망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미국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이제 7차 핵실험 문제가 있고요. 또 북한이 계속 지금 한국 등을 핵 위협,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에도 북대서양 조약, 나토처럼 핵 위협 그룹을 만드는 이런 것이 구상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도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은 계속 지금 추측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오랜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박진 장관의 발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제징용은 한일 관계에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으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렇게 과연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이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그 크게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요. 일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윤 대통령의 그 이후에 일본, 미국 연쇄 방문에서도 이런 말하자면 일종의 돌파구가 마련된 상황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를 통해서도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한국 정부의 해결 방안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비판적인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정적인 기류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긍정적인 기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민의 60%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발표가 나온 점을 들어서 반대한다고 응답을 하고요. 찬성은 35%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이 강제징용 해법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가 포함되지 않았고 또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일본 기업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표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는 한일 관계 개선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 가해자가 일본의 소위 말하는 이제 전범 기업들인데 그러면 그 보상을 한국에서 오히려 해준다.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의구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한 그 얘기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그 일제 시절 그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당해서 이제 피해를 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해방 이후에 이들이 그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법원에다가 그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건 거죠. 그 이 같은 그 피해를 배상해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한국 일본 간의 그 청구권 협정입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이제 국교를 정상하면서 청구권 협정을 맺었는데 당시에 그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그 배상금조로 청구권으로 주면서 어떤 합의를 했냐면 그 합의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이로써 그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과 일본의 그 정부 차원에서 청구권 문제, 이 배상금 문제가 이것으로서 최종 확인됐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12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한국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판결, 여러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그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법으로는 지금 사법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65년에 정부 간의 그 협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종적으로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이것을 배상금을 다시 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법부의 의견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번에는 한국의 재단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이 같은 그 피해자들에게 돈을 그러니까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안을 만든 것이 이번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한국에서도 그 여론이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식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것이 이제 반쪽 해법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윤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최 기자가 지금 설명을 좀 잘 해 주셨는데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18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관련 일본 기업들이 배상할 것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한국 대법원이 한일 간의 과거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국가 간의 협정이 개인의 말하자면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판례라는 것이죠. 이걸 근거로 한국 대법원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 한국 정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과 그리고 피고 기업들의 피고 일본 기업들이죠. 배상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해결 방안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 이것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측에 말하자면 정부나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가해자 측인 일본 기업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발표가 이루어진 거고요. 또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도 이전 내각에서 발표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간접사죄 형식으로 대체된 게 아니냐 이렇게 된 거니까 한국 내에서 여기에 비판적인 그 논자들은 가해자가 빠지는 형식으로 피해자 국가가 피해자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런 합의가 됐다, 이런 발표가 됐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때문에 한국 내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쪽 합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이 이제 해법을 발표한 후에 미국은 아주 환영 일색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최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이 같은 해법을 발표하자 백악관 국무부가 일제히 환영한다 이렇게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성명의 내용 보면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그 결정을 그 상당히 그 환영하면서 획기적인 그 협력의 새장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그 미국, 한국, 일본의 그 삼각 결속 이것을 상당히 그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한일 관계가 좀 상당히 이 강제징용 문제로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에 그 같은 문제가 이제 그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추진하던 그 한미일 결속이 이른바 좀 완성이 되는 이런 그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반기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6일 도쿄를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가 좀 풀려나갈까요?
예, 이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가 한일 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방일을 통해서 그동안의 그 주요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논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한국 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4년 만에 처음 가는 겁니다. 지난 2019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자 오사카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고요. 또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풀릴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두 나라 정부에서 이 문제들을 이번에 타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그 긍정적인 결과물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외교부의 당국자는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두 나라 사이의 그 정상 간 교류가 12년간 중단됐던 것이 재개되고 이를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두 정상이 서울과 도쿄를 오가면서 진행하는 그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될 것을 공식화한 것이고요. 또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흥미있는 또 관심을 많이 끄는 기사가 일본 신문에 실렸는데 요미우리 신문 미국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3국 간 핵 우산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이렇게 8일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형태의 그 기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아시아에도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처럼 그 핵기획 그룹을 만들자 이런 그 얘기입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6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나토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핵기획 그룹이 있어서 그 핵무기 사용 여기에 대한 그 정책 배치 이런 것을 그 회원국끼리 서로 논의를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그 핵우산으로 한국 일본을 지킨다 이런 그 입장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도 이 같은 그 나토 같은 핵기획 그룹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 보도인데요.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또 일본, 한국이 이런 것을 참여할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토 같은 경우는 다자간이죠.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하고 미국이 다 참여를 해서 여러 나라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지금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다자간보다는 양자간, 한국과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얘기 좀 나눠보죠. 북한이 9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한 발을 탐지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 발을 쏜 걸로 지금 이제 밝혀졌는데요. 자, 북한이 왜 이렇게 쏘았는지 또 앞으로 13일부터 미한연합훈련, 자유방패훈련이 실시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기자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13일부터 미국과 한국의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훈련에 대한 사전 견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이 두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이미 이런 입장이 공표가 됐는데요. 지난 7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를 보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다면서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인 준비태세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13일부터 훈련이 열흘 남짓 진행되면 그 기간 중에도 또는 그 이후에도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군사적 무력 시위 그리고 도발이 계속될 것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3, 4월 중에 신형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게 전망하는 데는 근거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그 고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를 쓰는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북한이 몇 번 그 실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북한이 액체 연료를 쓰는 기존 미사일 빼고 아마 고체 연료를 쓰는 그 ICBM을 곧 발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국정원이 그 같은 그 보고를 국회 가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정찰 위성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이 벌써 지난 연말에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그 공식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마 이것도 3월이나 4월 중에 아마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이 국정원의 그 이야기 중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와 관련한 얘기도 있는데요. 이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왜 김 위원장이 이 아들 놔두고 이 딸을 데리고 다니는가 뭐 누가 봐도 좀 궁금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이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이런 거를 근거로 보면은 사실 특히 북한처럼 가부장적인 사회고 또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아들이 아닌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에 관련해서는 이를 후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전문가들은 이 딸을 주애를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한 게 아니냐 이런 성급한 관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분명한 해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무슨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그 관측도 있는데요. 사실 이 딸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계속해서 동반을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속 담화를 냅니다. 자, 이 지난 7일 담화를 내고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 장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 미한 양국의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것인가요?
네, 대체로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7일 그 담화를 내고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그 지난 6일이죠. 그 B-52 그 전폭기를 동원해서 그 한반도 상공에서 그 한미 그 연합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이번에 그 미사일을 쏜 거죠. 그것도 이제 서해 쪽으로 6발이나 지금 쐈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 북한이 같은 그 한미 예정된 그 연합훈련에 대해서 사전 경고를 하고 또 이 같은 훈련에 대해서 빈말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부부장은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영유권에 속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태평양에다가는 그쪽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앞으로 계속 쏘겠다 그런 얘기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명에서 미국은 태평양을 겨냥해서 온갖 시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이나
예.
일본에. 그러니까 예. 얼핏 보면 이것은 분명히 어느 나라의 영유권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해상을 겨냥해서 어떤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북한은 이전에도 괌 주변에 대한 사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 부부장이 올 들어서 벌써 네 번째 담화를 내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김 부부장은 대미관계, 대남관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이런 담화를 내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또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상당히 말 그대로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그리고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부인 메리 링컨은 역대 최악의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링컨 대통령에게 부인 메리는 정치가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 훌륭한 동반자면서 동시에 정치적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메리 링컨 얘기입니다.
내 아내는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나는 가난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졌고 내내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아내 메리를 두고 한 얘기인데요. 이런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링컨 대통령 부부는 서로 무척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메리의 언니 프랜시스는 링컨 대통령이 아내와 가정에 충실했고 부인 메리는 남편을 거의 우상처럼 우러러봤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늘 평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에 한 차례 파혼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진 베이커 교수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파혼한 이유가 무엇인지 논란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느 날 밤 에이브럼 링컨이 메리를 바람맞히자 메리가 화가 나서 파혼을 선언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링컨은 옷차림이 형편없었고 시간관념이 희박했을 뿐만 아니라 연회 같은 자리에서 어색해했습니다. 또 가족이 모두 메리에게 링컨과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했죠. 두 사람이 서로 너무 다르고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링컨이 메리와 결혼하기 싫어서 파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링컨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두 사람이 결국 결혼했으니까 말이죠.
메리 토드 링컨은 1818년에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메리의 아버지 로버트 토드는 상인이면서 변호사였고요. 렉싱턴의 유지였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말했는데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메리는 21살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언니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언니 엘리자베스의 남편 니니안 에드워즈는 그 지역의 정치 유망주였는데요. 그래서 여러 정치인이 그 집에 드나들었고 그 가운데는 일리노이 주의원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도 있었습니다. 메리는 당시 스프링필드 사교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좋은 집안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쾌활한 성격에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많은 남성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메리 링컨은 정규 교육 면에서 당시 어떤 미국 여성, 최소한 켄터키주에서 자란 어떤 여성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메리 링컨은 학교 다니는 걸 무척 좋아했고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메리가 학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메리가 학교에 가려고 막 뛰어갔는데 그걸 본 경비원이 메리가 가출한 것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메리가 집에서 도망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메리는 또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사절이 오면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죠. 1842년 11월, 메리 토드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브러햄 링컨과 결혼했습니다. 메리의 나이 만 23살이었는데요. 에이브러햄은 그보다 9살 위였습니다. 메리는 아버지가 켄터키주 의원을 지내서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남편 에이브러햄 링컨보다 정치적 야망이 더 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진 베이커 교수의 설명입니다. 링컨이 순회판사로 여러 지역을 돌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친구 헨리 위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 메리는 내가 언젠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살 걸로 믿는다고요. 그래놓고 링컨과 위트니가 한바탕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메리는 남편이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게 늘 격려했고요. 링컨이 집을 비웠을 때도 일리노이주 정계 인사들을 초대해서 접대하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리 링컨은 언젠가 남편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걸로 굳게 믿었고요. 남편의 정치활동을 적극 도왔습니다. 링컨이 하원 의원 임기를 마치고 정부 임명직을 얻으려고 노력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위그당 지도자들에게 나서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메리였습니다. 또 서부 오레곤 준주의 주지사로 가라는 제안이 들어오자 이를 거절하라고 충고한 사람도 메리였는데요. 오레곤에 가면 중앙 정치에서 멀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메리는 링컨이 함께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메리는 위그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알았는데 당시 그런 거라는 여성은 많지 않았죠. 메리는 남편을 지지했고 때때로 남편이 정치적 포부를 좀 더 크게 갖게 북돋아줬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메리가 이바지한 점은요. 메리가 링컨에게 가정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에이브라임 링컨은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정신적으로도 그랬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거죠. 1860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언젠가 백악관에 들어가 살겠다는 메리의 오랜 꿈이 이뤄졌습니다. 신이 난 메리는 뉴욕에 가서 값비싼 옷을 사들이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요. 그동안 사교성이 좋고 손님 접대를 잘한다는 찬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잘해낼 거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힘을 합쳐서 남북으로 갈라진 미국을 화합으로 이끌어갈 걸로 믿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워싱턴 정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교수대로 향하는 사형수도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듣진 않을 겁니다. 백악관의 어떤 여성도 이런 식으로 언론에 심한 비난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네, 1861년 8월에 시카고 트리뷴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당시 메리 링컨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심했는지 신문사가 변호에 나섰던 건데요. 메리 링컨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서 미셸 오바마까지란 책의 저자인 베티 캐롤리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메리 링컨은 매우 힘든 시기에 대통령 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죠. 아들 넷을 뒀는데 앞서 아들 하나를 잃었고요. 백악관에 들어와서 또 아들을 잃었거든요. 또 친척들 가운데 남부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북부 연방 지도자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메리 링컨이 사실은 남군 편이라면서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학자 진 베이커 교수는 메리 링컨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대부분 퍼스트 레이디는 앞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냈는데요.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활동적인 퍼스트 레이디가 등장하니까 대중이 거부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리 링컨은 전쟁 중에 궁지에 몰린 남편을 늘 지지하고 격려했고요. 백악관을 미 연방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베이커 교수는 말했습니다. 전쟁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 백악관을 수리하고 화려한 연회를 베푼 것도 모두 그런 이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메리 링컨은 백악관 건물을 수리하지 않고 보기 싫게 놔두면 외국 대사들에게 북군이 별로 힘이 없다는 인상을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백악관이 북군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북부 연방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백악관이 여러 장군과 정치인, 법관을 한데 모으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우아한 연회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한데 모으려고 했죠. 하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백악관을 사교 모임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메리의 그런 노력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변화를 겪은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난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 높은 단에서 내려서야 합니다. 가엾은 내 남편,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난 모든 게 끝났습니다.
1865년 남편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메리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삿짐을 꾸릴 수 있었는데요. 17년 뒤에 62살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메리 링컨의 삶은 여전히 슬프고 고달팠습니다. 다시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진 베이커 교수입니다.
사실 메리 링컨이 혹평받는 이유는 1870년대에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아들 로버트가 메리를 정신병원에 보냈던 겁니다. 저는 메리 링컨을 정신병원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리 링컨이 늘 불안해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매우 강한 여성이었거든요. 정신병원에 갇혔던 기간도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프랑스에 가서 혼자 4년이나 살기도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정신병 환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때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메리 링컨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6대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부인 메리 링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침공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Within Ukraine's borders, more than 17 million Ukrainians need humanitarian.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1,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거의 6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무인 공격을 가해 이 나라의 민간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또 도로나 주택, 학교와 병원, 전력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지만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식량과 전기, 물,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적절한 난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의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과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살상을 중단할 때까지 전 세계 인도주의적 기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prioritize winterization assistance to address immediate humanitarian needs and support the government.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를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돕기 위해 겨울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엔과 민간기구들이 현장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단체들도 러시아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also transferring and deporting Ukraine's children to Russia itself, giving children away.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이송하고 추방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러시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가족들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아동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의 식량 위기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흑해 곡물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하고 혜택을 받는 중산층 국가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로 인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곡물 수송이 늦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겨울철에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로 계속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푸틴은 전쟁을 시작했고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오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2023년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과 지역 난민 계획을 지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러시아의 침략과 끔찍한 학대 행위에 책임을 묻기를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